사무엘하 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밧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다윗의 정권에 대치되어 있던 사울 왕가의 후계자 이스보셋이 참으로 우습게 죽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군 지휘관 중에 있는 형제 바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목을 잘라다가 다윗에게 갖다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7절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렇게 되는 것은 둘이 사건의 전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6절이 전체 서술이고 7절은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그걸 시간 순서와 사건의 순서로 보면 죽였는데 또 있어서 또 죽이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 사무엘 하의 4장의 이 사건이나 그 앞에 3장에서 봤듯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제 배신하고 그 사울 왕가를 사실은 다윗에게 이미 넘기기로 하여 다윗과 정치적인 타협을 보고, 그러나 그 동생의 원수를 갚으려는 요압 손에 의하여 죽고 하는 일들이 있은 후에 이스보셋은 그 군지휘관, 수하에 있는 군지휘관에 의하여 어처구니 없는 죽임을 당하여 다윗의 이제 왕권이 전체 형편상 유일한 답이 되는 그런 위치에 들어서게 된 설명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이 일에 아무런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는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의 주인공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종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왕권을 허락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아브넬의 그 배신과 타협으로 말미암는 일에서나 또 오늘 이스보셋이 죽는 사건에서나 아무런 그 주인공 역할을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다윗은 좀 더 멋있게 모든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종교적 지도자로, 정치적 지도자로, 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합당한 그 위엄을 또는 영광을 나타내고 등극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윗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위대하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위대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어떤 그 초점이나 목표나 또는 무슨 그 생각의 근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표적인 편견은 또는 오해는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훌륭함 속에 다윗은 손가락에 꼽히는 모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을 그렇게 그리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다윗의 생애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물어야 하는 물음, 그리고 아마 다윗도 스스로 질문하고 있을 물음은 이겁니다. 골리앗을 물리쳤던 신앙의 효력은 왜 지속되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하나의 질문일 것이고, 또 하나는 뭐 비슷한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놓고 왜 이렇게 살게 하시나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뭐 비슷한 거지만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우리 모두가 다윗의 생애를 좀 좀 성경적인 의도에 관심을 기울여야겠고,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 현실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감격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은 참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며 분명한 자기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감격과 자기 이해 속에서 단호하게 그리고 기꺼이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다 흐지부지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다윗의 생애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성경이 그런 우리의 신자들의 현실 생활이 갖는 의미를 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앙이 훌륭해지는 것이 싸움이고 훌륭해지는 모델로 성경의 위인들이 그 증인으로 그 모델로 서 있다라고 얘기하면 쉽다면 쉽습니다만은 여태껏 쭉 계속해서 말씀하다시피 그러면 십자가와 은혜가 설 자리를 잃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식의 이런 의문, 이런 어떤 다른 생각이 성경적인 지지를 받는가 라는 것이 이제 큰 질문거리가 되죠. 성경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이런 식의 제가 여러분에게 다윗의 생애를 설명하는 식의 그런 내용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욥기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아는 것으로 하고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욥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는 복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은총 속에서 자연적인 혜택 또는 사회적인 혜택, 종교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그 요람 속에 누워있는, 그래서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있는 사랑받는 아이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갔다가 하나님께 이런 꾸중을 받습니다. 넌 왜 그 모양이냐? 제가 어때서요? 욥을 봐라. 말하자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대답이, 아니 잘해주는데 누가 좋게 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욥이 잘해줘서 나한테 잘한단 말이냐?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소위 우리가 읽을 때 마음에 일어나는 그 생각같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종의 내기가 붙어서 그 힘없는 욥은 그 다음부터 고생을 하게 됐다 하는 식의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죠. 무슨 가르침이 있냐면 경건이라는 것이, 좀 더 포괄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이 대가와 조건 없이 유지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욥기인 것입니다. 잘해주니까 잘하지요. 대한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펼쳐 나가는데 그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항복시키는 일은 하나님 홀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쪽에서 한 영혼을 조작하거나 조종하여 또는 강요하여 그 신앙을 항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한 한 인격이 그의 신앙 고백을 현실과 연결하여 끝없는 질문과 끝없는 자기 성찰 속에서 그 고백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게 된다. 사람의 몫이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 완성과 진정한 답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스러운 이제 생애를 보내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받는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앙적인 고통을 겪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이 왜 생겼습니까? 나한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질문으로 이제 욥의 여러 회의와 갈등과 일종의 시험까지 이제 다 토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다윗의 생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의 기계와 확신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현실 속에서 다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인하여 다윗은 지금 자기 확신과 자신이 없습니다. 그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것을 여러 곳에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나중에 바나와 레갑을 처치하지만 그런 분명한 문제에서는 자기 신앙이 적용이 되기도 하고 판단이 분명한데 나머지에서는 답을 못할 게 많다는 것을 압니다. 거기서 그는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그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거기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더 진지하고 더 노력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갖는 진정한 내용과 그 차원과 그 가치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차원으로 진정한 의미로 진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신약성경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뭘 구했다고요?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우위정으로 하나는 좌위정으로 앉혀주십시오. 이게 무슨 요구냐 하면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보상을 주십시오. 우리는 주를 따랐습니다. 주의 제자가 되었고 모든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주께만 헌신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보상을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수사학적 질문이라는 겁니다. 강한 부정입니다. 아주 강한 부정.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없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너희가 말하자면 얻을 수 없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 예수님께서 받는 세례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죽음으로부터 영생으로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이며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걸 대신할 수 없고 같은 고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런 강한 부정을 해놓고 이렇게 이 강한 부정을 했는데 이제 무식한 제자들은 그 정말 질문인 줄 알고 뭐라고 답하냐면 39절에 보듯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제 무식함은 용감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자 뜻밖의 예수께서 이랬을 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번에 긍정을 하십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반전을 그들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만드신 반전에는 다 참여해야 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 아무도 우리가 대신 혹은 예수님이 하신 같은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죽을 수 없고 우리가 누구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듯이 또 예수께서 반전시켜 놓은 영생을 우리가 얻듯이 그가 열어놓은 길 그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은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드신 잔과 받으신 세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참여하는 거죠. 따지면 그런데 이 문제에서 내가 열어놓은 이 길로 인하여 그 전에 있던 세계의 질서에서 다른 세상의 질서로 갈 것인데 그 첫 질서는 뭐였냐 하면 42절에 보는 바와 같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고 설명되는 이 세상 질서에서는 가진 자가 군림하는 질서입니다. 그 가졌다는 것은 뭐 하여튼 세상 권력이죠. 재산일 수도 있고 세상 권력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가진 자가 군림하고 못 가진 자가 그 밑에 수하에서 섬겨야 되는 질서라면 예수님이 이루신 영원한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기러 왔다. 난 죽으러 왔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시느냐 하면 너희 신앙의 대가는 군림하는 것으로 허락되지 않고 섬기는 것으로 허락되리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문제에서 다 같이 현실적 좌절을 겪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어떤 현실적 좌절을 겪느냐 하면 주여 제가 주가 누구인지 압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누구라는 사실도 압니다. 내 생애를 바칩니다. 내가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내게 지식을 주시옵소서. 내게 기회를 주시옵소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섬기겠다는 거예요? 가진 것을 나누겠다는 거죠. 군림하여 섬기겠다는 겁니다. 군림하여. 그러니까 성경의 답은 뭐냐면 밑에서 섬기라는 거죠.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밑에 들어가 섬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본문을 찾읍시다. 히브리서 5장. 356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죽음에서 구원하실 죽음에서 사망에서 영생을 만들어내실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이에게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다는 건 뭘 의미하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이가 이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처지에 있었다고요. 고난의 자리, 억울한 자리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니까요. 사망에서 영생을 만드실 수 있는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바로 여기에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천지를 지으십니다. 그 아들을 나를 사랑하사 보내십니다. 그런데 나는 왜 현실이 거지 같으냐? 여기라 말해요. 알아들으세요? 표정관리 좀 하실까요? 우리 모두가 거기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인생을 사셨다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하신, 사망에서 영생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해야 하는 길을 걸었다고요. 그게 섬기는 길이라니까. 우리는 별 달고 봉사하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별을 달아야 보태줄 못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회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신앙과 헌신의 그 보상이면서 신앙 실천의 조건이란 말이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우리 보고 그러니까 너 쫄따고 돼갖고 수하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처지들을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신 있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이 가지신 그 분명한 신앙 고백과 열정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무런 것도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 자체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자신이 다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줬거든요. 무슨 뭐 지위를 준 것도 없고 지식을 준 것도 없고 권세를 준 것도 없고 하다못해 돈을 주거나 뭐 하다못해 뭐 잘생기게라도 해주든가 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뭘 하려는 건가? 그렇게 병신같이 내가 보낸 자리에서 쪼다같이 살다 뒤지려니까 이 말을 못 알아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조롱과 오해와 멸시 속에 죽어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섬긴다면 우리는 잘난 척을 하고 섬겨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섬겨. 그러니까 섬겨야 하는 대상만 쳐다보고 관객을 쳐다보지 다. 눈깔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교만이라든가 허영심이라는 문제에 걸리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이게 큰 문턱이 되잖아요.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내 신앙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다가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에서 다윗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고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바로 이 문제에 걸려 있을 것은 선생님은 다 압니다. 얼굴에 다 써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을 이제 이 다윗의 생에 비춰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확연하게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은 받아들여졌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걷게 하시는구나. 이 자리에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보다 더 자신의 자리와 자신에게 허락된 목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허락하시고 그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듯이 영광 받기 위하여 세워놓은 자리요 조건이요 자격입니다. 이걸 놓치면 신자들에게 기적도 없고 믿음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그 대가를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이런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얘기 속에 나오는 거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이어나오는 겁니다. 무슨 싸움이었죠? 의식주 문제 싸움이라고요? 먹고 살고 생명을 보존하게 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뭐 해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본문과 연결시키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넉넉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란다. 네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란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펼쳐진단다. 이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가장 사소한 것, 가장 감추어지고 누가 눈여겨보지 않는 데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다 그랬습니다. 밀가루가 누룩을 삼켜버렸지만 결국은 누룩이 밀가루를 전부 부풀리는 것처럼 우린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린 이렇게 밀가루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빵집에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빵집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주방장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밀가루 속에 들어가는 누룩이 되셔야 하고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돼야 됩니다. 감추어지는 겁니다. 씨를 심은 자리인지 안 심은 자리인지 표가 나지 않습니다. 신자의 현실적인 자리를 보십시오. 내가 누군지 누가 압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냐? 그런 가스펠송 아시죠? 그게 우리를 당황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군림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 처한 자리에서 이루십시오. 어떻게? 순종함으로. 그게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지위와 위치와 자격과 형편에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 33절이 6장의 결론이 아닙니다. 34절이 결론입니다. 왜요? 거기 그러므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의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 왜 괴로움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사는 것을 괴로움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게 멋있게 하는 일이 아니고 자랑스럽고 영광되게 세상적인 가치로 하는 역할이 아니고 세상에서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병신 같고 미쳤나 싶은 그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만사형통해요. 기도하면 다 낫고 기도하면 다 잘 살고 기도하면 뭐 눈 안경은 왜 끼고 나왔어요? 믿음 없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얼마나 많은 제한 속에 그 세상의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묻혀 있고 그 세력 속에 잡혀 있는가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요. 어떻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그 통치에 순응하라고요. 그 통치.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는 섬길 줄 모르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고 세상도 괴롭고 스스로의 신앙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자랑만 넘칩니다. 각자가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의 영원함과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복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알 수 없는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 수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인생 허락받았으니 충성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